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영선교를 갔다 온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통영에 가서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난해에서도 많이들 나누셨겠지만 우리가 통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오신 여러분은 돌아와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곳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벌써 내가 뭐 통영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좀 이렇게 아리까리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일상이 너무 버겁고 어려워서 이미 내가 경험한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빨리 제주 선교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통영선교에서 마지막 날 집회 때도 이렇게 나눴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지에서 3박 4일을 보내는 것이 비록 뭔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때로는 뭐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도 나에게 더 가까우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교지에서의 삶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막상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때로는 야 이렇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과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좌절감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뭔가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달라질 것 같은데 돌아와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1년에 3박 4일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선교적 제자, 선교적 삶이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그 버겁고 힘겨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일상의 버거움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였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고난이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로마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AD 62년에서 64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박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와 뭔가 경제적, 사회적 차별, 직장을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아니 심지어는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움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그 수많은 신들을 그들이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반정부 집단처럼 보여졌고요. 또한 누구나 하는 그 신전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저 뭔가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다, 그들이 식인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까지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당하고 직장을 잃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로마의 부당한 명령으로부터, 여러 사회적 경제적 차별로 인하여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미리 아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순종을 얻기 위하여 이들이 선택받은 자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때로는 일상의 여러 버거움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라고 스스로가 위축되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였던 그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 가운데 힘든 우리를, 어려운 우리를 그냥 한번 위로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서 앞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는 이 3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가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섯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그냥 이 모인 성도들끼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너희가 그냥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을 맞춰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뭐 눈, 코, 귀, 팔, 다리 이렇게 다양한 몸의 부분들이 있듯이 정말 각기 다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저 다양한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다, 그냥 한 몸을 이루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그저 몸이 하나로 붙어있다 정도가 아니라 머리의 뜻을 따를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건강한 몸이라고, 비로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몸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니네들끼리 마음 한번 잘 맞춰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좋은 관계가 있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한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라고 성경은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교회가 공동체가 동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는 것은 그저 뭔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하신다는 것이 그저 저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아이고 니네 어떡하냐 불쌍하다라고 그렇게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마음 상해하시는 정도의 동정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곳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주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어려움을,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그분께서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동정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여유가 있고 누군가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누군가 삶에 뭔가 더 풍요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 어떡하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동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다 연약한 존재여서 그 아픔을 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동정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줄 수 있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고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웬 술 얘기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이 AA 모임, Alcoholic Anonymous라고 해서 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중독자들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모임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자신의 중독 상태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모임의 인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Hi, my name is 어쩌고 저쩌고. I am an alcoholic. 내 이름은 무엇입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연약한 상태, 자신의 중독 상태를 고백하고 자신이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나눌 때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이 경청하고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같은 문제로 같은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왔지만 또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될 유혹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모임에서 만난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든지 간에 그 친구가 그 유혹을 받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해주고 그 유혹을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줍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이 알코올 중독 모임에 있는 힘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도 혼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함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에 앞서서 교회 공동체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를 붙들어줄 때, 넘어졌지만 서로를 일으켜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팀 모임이, 여러분의 조 모임이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 공동체로서, 세로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나누고 한 번도 그냥 뭐 여기가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히 친분을 쌓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한 베드로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글아글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러한 당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로서 다가오십니까? 사실 지금 이런 당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들 아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것이,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내가 욕을 하지 않을 때 화병이 날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뒤에서 욕이라도 하지 않으면 답답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무언가 부당한 상황에서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혼자 호구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군 생활을 카츄샤에서 해서 이제 미군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렇게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이 카츄샤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던 그 미군 하사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름이 떠오르는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지시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쉬고 있으면 갑자기 부르더니 막 부대 잔디 깎으라고 그러고 항상 대할 때 약간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고 우리를 약간 무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일, 카츄샤끼리 모일 때마다 아니 사실 미군들과도 같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과가 무엇이었냐 늘 반복되는 일상이 무엇이었냐면 그분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거 진짜 말이 되냐. 아니 왜 잔디를 깎고 앉았냐. 우리가 잔디 깎으러 군대하냐. 늘 모이면 그분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고보서 말씀이었는데 저에게 굉장히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인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 그 하사 그만 욕해라 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 그래 이제는 누군가가 그분을 욕할지라도 내가 동조하지 않겠다. 내가 내 이 혀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욕하는 악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작심했습니다. 엄청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저에게. 그런데 제가 그러고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그분을 욕하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의문이었어요. 왜 우리가 모이면 늘 그분을 욕할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제가 그분을 욕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제가 제 입에 그 악행을 떠나고 그것을 그치자 그 욕하던 그 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재밌자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부당하게 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나를 그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욕하고 그에게 내가 뭔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때로는 정당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악을 똑같은 악으로 그 욕을 똑같은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나에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 선임으로부터, 나를 힘겹게 하는 나의 상사로부터, 나를 조롱하는, 뒤에서 나를 정말 이렇게 욕하고 다니는 친구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에게 복을 빌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입을 향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홀로 그냥 던져두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악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게 계시고 오히려 그 악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있어서 혹은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뭔가 더 성장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억울하고 힘겹고 힘든 일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 종종 이렇게 시편 말씀을 묵상하라고 권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정말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경험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편이 있는데요. 시편 3편 7절은 이런 표현이 시편 3편 7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저는 나름대로 이걸 읽을 때 더 이렇게 이 변역이 너무 얌전한 것 같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들의 싸대기를 치시고 강내기를 터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히려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위인이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연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일상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힘겨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멀리서 그 공동체를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팀, 여러분의 조를 그 공동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억울한 그 삶의 현장,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홀로 던져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히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우리를 정말로 악을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리어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때에 성경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성경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 가운데 악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시국 가운데 뭔가 점점 이 교회가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뭔가 이렇게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 과연 이게 맞나라는 질문을 저도 목사로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더 낮은 것으로, 더 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답답할 정도로 사랑으로만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힘을 가지고, 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연약한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교회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잘못 보여줍니다. 그럴 때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버거움이, 또 어려움이, 또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친구들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직장의 상사의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여러분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말이 사랑의 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믿는 것과 너무 다르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싶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붙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팀을 위하여서 우리 조를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무수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어질 진예배와 팀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의 모임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리더 간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리더 간사들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나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한 나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셨고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함께 주님의 나를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새 몸으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서 우리가 주의 건강한 몸과 하나님의 삶의 뜻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것을 위하여 우리 믿어 반사도 주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배워가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저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서 더 힘든 짓을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함께 주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그 힘든 그 상황을 함께 나누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내버려진 것처럼 외로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힘겨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청년일부 우리 진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